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 또 장마철 어려움이 많은 때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저희들을 이만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여전히 새벽 예배의 단을 이 전에서 드리며 또 온라인을 주셔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후에라도 또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모든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또 힘써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또 일하시며 또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시며 또 부족한 종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닫고 믿고 받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 말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19절 보십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간음과, 전통 부문에는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자, 육체의 일은 죄악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그 죄악된 행위, 육체의 일, 죄악된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 분명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음란입니다. 간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등은 다 성적인 죄악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악들 중에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음란은 부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육체적 관계를 말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이지만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몸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악을 범하였고 그것이 음란의 죄악입니다. 현대사회는 매춘과 불륜이 보편화되어 있는 매우 음란한 사회이며 TV나 인터넷 문명은 그것을 더 조장합니다. 음란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결혼과 건전한 부부관계입니다. 또 독신자들은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몸의 욕망을 자극하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20절 보십시다. 우상 숭배와 술수와. 육체의 일의 두 번째 부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더 근원적 죄악이지만 음란보다 더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가치 있게 여기거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나 유교의 종교적 전통에는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사나 차례는 후손들이 조상에게 화를 받지 않고 복을 받고자 정성과 예법을 갖추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적입니다. 미신 혹은 샤머니즘도 우상 숭배적입니다. 전통문화나 민속문화 속에는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결혼과 취직과 승진을 앞두고 점이나 궁합 혹은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울의 미아리고개 뿐만이 아니고 바로 이 홍대 앞 우리 가까이에 점집들이 참 많은 것은 이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많은 동네에도 이렇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우상 숭배적 요소들입니다. 천주교회의 마리아 숭배도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돈과 육신의 쾌락을 최고 가치로 두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오늘 본문에 계속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살인과, 전통 본문에 살인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인과. 자, 육체의 일의 세 번째 부류는 싸움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싸움 등의 악들은 다 이웃을 미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반대됩니다. 물론 정당한 싸움, 선한 싸움, 진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의와 진리를 위한 싸움은 우리가 치루어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싸움 말고 몸의 죄성에서 나오는 싸움이 있습니다. 남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혹은 자기 명예나 세상 권력이나 물질적 이익 때문에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에 참된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파당을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다시 보십시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의 네 번째 부류는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은 사람을 방탕에 빠뜨립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함이나 마약은 사람에게서 바른 정신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비현실적 환각 상태에 빠뜨리고 사람이 책임 있는 인격자로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술이 가져오는 폐해들은 매우 큽니다. 술은 몸에 해롭고 살인, 강간,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해악이 크며 경제적 낭비도 큽니다. 성경시대에는 술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지만 옛시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술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완전 금주는 성도들에게 좋은 전통입니다. 계속 본문 보십시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들을 지은 자들은 다 회개해야 하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죄들을 회개치 않으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구원 얻은 성도는 이런 일을 계속 행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일곱 번 넘어졌을지라도 또다시 일어나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도가 참으로 구원 얻은 자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런 죄악된 일을 다 버려야만 합니다. 22절 보십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양선은 선함이라는 말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표현은 원문의 뜻은 이 같은 것을 율법이 거스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것을 율법이 거스르지 못하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 열매라는 원어 카르포스는 단수 명사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한 열매에 여러 면인 것을 보입니다. 열매들보다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분리된 것들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른 신앙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한 열매의 여러 요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첫째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덕입니다. 천국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만 거하는 세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다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요점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족 사랑, 교인들 간의 사랑, 이웃 사랑,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둘째로 희락입니다. 성도들이 들어갈 미래의 천국은 기쁨이 넘친 세계입니다. 천국은 기쁨과 평안의 세계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했죠. 범죄함으로 저주받은 세상은 슬픔과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주 안에서 찾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셋째로 화평입니다. 화평은 먼저 마음의 평안을 가르칩니다. 평안입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편히 쉼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립니다. 화평은 또 다른 사람과의 화목도 포함합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도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것이 평안, 화평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남과 싸우지 않고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도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넷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성격을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모든 일에 조급하지 말아야 하고 쉽게 분노하거나 낙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섯째로 자비입니다. 자비라는 원어는 친절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시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 친절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섯째로 양선, 선함입니다. 양선은 선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남에게 영육 간에 해를 주지 않고 유익을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언행을 해야 합니다. 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 그것이 신자의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일곱째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원어 피스티스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충성은 믿음이 충만하여 믿을 만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신임성은 매우 중요한 덕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재능이 뛰어나도 믿을만 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일에 쓰임을 받기 어렵습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믿을만 해서 그 사람 무슨 일을 맡겨놓으니까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 일을 끝까지 다 감당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죠. 좋은 부모는 다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좋은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경건과 도덕성으로 바로 키워볼 것인가, 성경의 말씀대로 잠언에 가르치는 대로 키워볼 것인가. 저도 그렇게 했어요. 처음 키워보는 아들이지만은 어릴 때 성경대로 키워보기 위해서 성경에 가르친 대로 체벌을 아끼지 말아라, 적절한 때 바로 그때에 뒤로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책망할 일이 있으면 책망하고 매를 들 일이 있으면 들어서 어릴 때 바르게 잘 교육을 하라. 옳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3살 넘어가면 이미 교육이 늦었다. 교육은 난 지 몇 개월 때부터, 우리 아이는 어릴 때에 무슨 잘못하면은 때릴 데가 없어서 발바닥을 때리면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또 집사람은 시아버지에게 너는 엄마 같지 않고 사감 선생님 같구나 말을 들으면서 아이를 교육시키느라고 애써 보았습니다. 물론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은 교육 가지고 다 부족하고 사람에게는 연약성이 있고 또 아빠의 연약성이 아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교육이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충성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드는 것,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계시록 2장 10절에 말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덟째로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원어는 온유와 겸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뜻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첫 번째 악이라고 잠언 6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교만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은 다 버리고 예수님의 품성인 온유와 겸손의 덕을 사모하고 가져서 저 사람 참 겸손한 인격이로구나.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다 높이 보죠. 혼자 꽤 잘난 척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별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앞에서는 별로 말하지 않지만 뒤에 가면 그 사람 별로 다 그렇게 다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인격은 저 사람 참 훌륭해,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인물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사람이 저렇게 겸손하다니. 성령의 열매는 아홉째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우리의 삶의 여러 면에 관계됩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술이나 오락에 적용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시간과 물질 사용 등에도 적용됩니다. 범사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범사에 절제한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대로 절제의 덕은 귀한 덕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욕구나 즐거움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과도하게 추구하거나 거기에 빠지는 것은 나쁩니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그런 말씀이 있죠. 아,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성 빼앗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니까. 아, 이것은 절제, 자제력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self-control입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자기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성을 다스리는 용사보다, 자기를 다스리는, 성을 정복하는 용사보다 자기를 정복하는,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어렵고 귀한 덕이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에 반대되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 일치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같은 것을 율법이 거스르지 못한다. 율법이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대적하는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율법에 반대되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 일치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덕목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실상 율법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4절은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하셨죠. 옳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인 아름다운 도덕성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란 구원 얻은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며 그에게 속하고 그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육체라는 말은 죄성을 가진 몸을 가리킵니다. 정과 욕심은 죄악된 감정과 욕구를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정과 욕심, 우리의 죄악된 감정과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죽음,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5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원어는 성령으로 행하자,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 근래의 영어 성경의 번역대로 행하자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다는 말은 성령으로 중생하여 새 생명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을진대 우리는 성령으로 성경 말씀의 교훈대로 행해야 합니다. 26절 마저 봅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은 세상 영광이지요. 그것은 세상의 부귀, 권세, 명예 등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단지 얼마 동안만 누리는 헛된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헛된 것들을 탐하여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죽고 속이고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두 가지만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멀리해야 합니다. 본문에 열거된 17가지 전통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를 포함해서 17가지의 육체적인 일들, 즉 죄악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회개치 않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에 던지울 수밖에 없다. 천국 못 들어가면 지옥까지, 천국과 지옥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그 17가지는 음란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음과 술 취함 등 네 부류이며 음란에 관계된 것이 네 가지, 우상 숭배에 관계된 것이 두 가지, 서로 다툼에 관계된 것이 아홉 가지나 되고 술 취함에 관계된 것이 두 가지 등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된 일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고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일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 속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고 그들을 감동하시고 지도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화평,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 믿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의 덕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세상 지식이나 돈의 많음이나 사회적 신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수없이 많이 제가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경건과 도덕성에 있다. 그가 참으로 경건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느냐. 시편 119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파묻혀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말 느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고 살고 하느냐. 경건의 문제고, 그리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도덕성이 있는 인격과 삶이냐. 그의 삶, 그의 인격에 도덕성이 정말 있느냐. 경건과 도덕성, 그것이 인간의 가치다. 경건과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공부를 삭 박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경건한 성도들도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경건한 성도들의 눈은 다 날카로워서 저 사람이 가치 있는지 가치 없는지 잘 알게, 좀 지나보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같이 살아보면 저 사람이 가치 있는지 가치 없는 인격인지 좀 지나보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좀 겪어보면, 아, 그 사람 어느 정도의 사람인 것은 사람이 다 잘 압니다. 사람들이 결국 알게 돼. 저 사람 다 거짓말장이로구나.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저 사람 완전히 속이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세상에 지금 정치가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아마 진실한 사람들은 판단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예. 저 사람 말마다 거짓말이다. 그런 정치가가 있고 저 사람은 진실하게 바르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다. 세상도 그렇고 신앙의 세계는 말할 것 없습니다. 경건과 도덕성, 성도의 가치는 그의 믿음과 성화의 정도, 특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격과 삶, 경건과 도덕성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성경 교훈을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육체의 일을 회개하고 버리고 멀리하라고 교훈하시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교훈해 주신 말씀 또 기억하였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늘 부족한 것 많은 부족투성이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육체의 일들을 버리고 멀리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보이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심히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